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 우리는 그 예수가 정말 어떠한 분인가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세계관이란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세계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계를 해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 자기의 어떤 분명한 그 뷰포인트가 있게 되면 그 세계관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세계관으로 정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은 물질로부터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하였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에서 기원한 인간이 죽으면 그냥 물질로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과 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성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법을 만들어서 인간끼리 좀 잘 살아보자 하지만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고 마음으로는 뒤로 가서는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악을 저지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인격적인 신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을 알고 파악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한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사람들끼리 서로 만들어 놓은 그 규례를 잘 지키지만 그것이 없는 곳에는 모든 악을 저지르도 누가 합니까? 그리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이 인간 되게 하고 인류가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압축이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인격적인 신이 계십니다. 그 신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편재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에 다 계시면서 이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인격적인 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첫째 성품이 거룩함이고 또 그분이 그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에게 그분의 선함과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으로부터 나오는 성경 말씀을 규범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권능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무신론의 세계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는 법을 지키고 없는 데서는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그렇게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람이 있는 데에서 자라는 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밤중에 혼자 상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프란시스 셰퍼는 말하기를, 우주는 하나의 인격적인 시작을 갖는다. 삼위일체의 높은 질서에 관한 인격적인 시작이다. 즉 태초 이전에 거기에 이미 인격이 계셨다. 하늘과 땅의 창조 이전에 사랑과 사고하는 것과 교제가 존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 하나님은 홀로 고독하게 영원 속에 계시는 혼자만의 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서 서로 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속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했던, 서로 교제하면서 가장 높은 사랑의 그 즐거움을 나누셨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의 세계에서 세 분은 영원히 행복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누시는 가장 높은 상태의 그 사랑의 기쁨이 더 심화되어지고 그 사랑의 기쁨을 더욱 그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히 받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그 사랑이 커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사랑하고 싶어져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주고 싶고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쁨이 있고, 서로 막 그 사랑이 그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자기가 만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온 우주가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심어 놓은 코드대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주를 사랑하셨고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귀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영화관에 구경을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너희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은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은 뱀이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진다. 너는 하나님과 높은 상태에서 모든 천사들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와가 들어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과 같아지고 자기도 영광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탐욕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지를 못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리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담의 후예들인 현대인들은 인생의 캄캄한 어둠의 그 흑암의 동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정말 민주화에 큰 일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입관식을 하다 하관식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아름다운 꿈과 이상과 여러분의 그 능력과 그 활동력이 다 사라지고 이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갈 그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은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영생의 길을 모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을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완전히 죄의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목적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사악한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상태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의로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인간을 죄악된 상태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으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기에 간접적인 그 상징이 있어요. 짐승이 죽으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짐승이 죽으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다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어둠에 죄악에 빠지게 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때가 올 것이다. 여기 뱀은 사단의 머리예요. 사단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계보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여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 대신 너는 나의 말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생겼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쭉 내려오다가 유다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유다의 지파 가운데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은 왕의 상징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진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강조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는 왕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이래서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심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나와요. 자, 유다는,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 아들도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다말에게, 형수에게, 형수 취수제에 의해서 형수에게 보내야 되는데 또 죽을까봐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며느리인 다말이 나중에 시아버지 앞에 자기 동네에 왔을 때 변장을 하고 장녀인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갖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유다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나왔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예요. 결코 이건 정의로운 모습이 아니죠.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례를 나의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가 되겠나이다. 내 집에서 기르는 내 종이 나의 후계자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거부하셨어요.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아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들이 수많은 죄악을 다 저질렀어요. 이 유대 그 왕조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해주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기생 나합과 같은 사람이 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불의를 저질렀던 밧세바와 같은 사람이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족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이제 그 오게 되셨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바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죽게 되었던 것을,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아담이 범죄하던 이전 상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미,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의 세계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격이신 성자로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다. 말씀으로부터 계셨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동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됨에 하나님의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모습,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동굴 속에서, 죄의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다. 어둠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한 인간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할 분,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이신 마리아를,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하여 주신 것을 신속히 믿는 믿음이 있는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수한 이와 같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강조점은 여기까지예요. 그가 경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칭송해야 할 마리아의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다, 그러면 우상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만 강조되면 잘못된 강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강조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아버지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버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이 영의 존재인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에게 아담 이전에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필요로 했는데, 그 인간의 몸을 누구에서 얻었느냐? 경건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얻었다. 더 이상 마리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성자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부터 결혼식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런데 약혼하고 약 1년 동안 처녀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남자는 남자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결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이에 아기가 생기거나 또 다른 남자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무슨 음행한 짓을 저지르다 하면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오늘날 성령으로 너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믿음으로 순종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남자를 모르는데 자기 안에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의심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데려다가 공개재판하면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알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요셉에게 비밀리 통보를 했어요.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남편인데 자기는 마리아하고 잔 적이 없는데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좋아했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그 사실을 숨기고 그냥 이혼을 파헤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그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가서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날 악한 사람 같으면 그것을 다 까발려가지고 내 아내가 이렇게 부정한 짓을 했다 해가지고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날 밤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니 네가 그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빨리 가서 아내를 데려다가 정식으로 결혼신고를 하고 자기 집에 두면서 자기가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를 낳았고 예수가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이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 조시아의 여호수아의 약자입니다. 그 의미는 구약의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계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신약의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 한번 또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은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모든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할 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질병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는데 예수를 모르면 소망 없이 죽어서 저 쓸쓸하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증오와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영혼이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자에게 그 질병이 고쳐짐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태양은 쏟아지고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제 너무 지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할 것이냐. 우리와 우리의 가축이 물이 없어 죽겠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저 호렙산에서 반석을 향해 네 지팡이를 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쳤더니 그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에 생수가 흘러나왔는데 이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대에 영생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방황하며 흑암의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 광야에 쏟아지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다가 어제 간증을 좀 들었어요. 어떤 한 자매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부유했기 때문에 정말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잘 교육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대기업의 아주 간부였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이 명퇴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한참 일할 나이에 그냥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만히 앉아서 돈을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았던 그 아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식당이 처음에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 남편이 자비 없어도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말기암이라는 것입니다. 식당을 다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가서 노동도 못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그렇대요.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들들은 명문대를 졸업했는데 지금도 외무고시 준비하고 있대요. 30세가 넘었는데.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합니다. 암에 걸린 아내가 지금도 어떻게 내 가족을 먹여 살릴까 고민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지고 인간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질병에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남편에게 적절한 잡을 주십니다.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임장로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잡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이 현대인들의 영혼의 문제를 살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또 갈등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최고의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바울사도처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오직 예수,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과의 문제로 괴롭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친한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내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게 하실 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